지난 2월에 왜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나 하는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놓으신 미래 일들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고 세우신 신약교회 뿌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통치 경륜에 대한 혼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주제, 미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히 알려놓으신 미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세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4천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4천년 역사를 그 500년 단위로 한번 이정표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1500년경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1000년경에 이제 다윗이 있었고 BC 500년경에 제1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BC 3, 4년경에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AD 30년에 십자가 사건, 500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해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이제 분기점이 또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AD 1000년에 십자군 전쟁, 그 1500년에 동로마가 멸망을 해서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또 그런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2000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래서 BC 2000년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국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 그 70인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430년 후에 이집트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그 다음 전체 인구가 약 250만 명을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의 땅을 배분하는 일까지 그 국가의 3대 요소인 민족과 주권,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일을 마치시고 그 사사기를 통하고 드디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사울이 통치를 하고 그 뒤 40년 후에 1000년경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 시대를 열고 그 40년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일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 지혜와 또 모든 그 부를 다 가졌던 솔로몬, 말년에는 그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을 통해서 1000명의 그 부인들과 그 방탕환생을 하고 그 왕비들이 가져온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930년경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722년까지 약 200년 동안 그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수도를 두고 열 지파가 그렇게 좋은 언덕에다가 다 이방 신을 섬기고 뭐 하여간 도시마다 다 이방 신전을 세워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걸 하나님이 아주 진노를 하셔가지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를 시키십니다. 아시리아의 그 살만헤살 왕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죽이고 목 빼서 매달고 살아남은 자는 코를 깨서 그 아시아로 다 끌고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에 정복하는 그 또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전을 시켜서 이때 이제 사마리아인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년간을 더 존속을 하는데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라 또 요시야 같이 하나님을 또 섬기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왕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또 50년간 통치를 하면서 완전 또 우상의 천국을 만들고 요시야가 그렇게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발견해서 그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기에도 신실한 그런 왕이었었는데 그 아들들 마지막에 그 시드기야 왕이 또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그 대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진창 있는 지옥의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또 그 남유다의 멸망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종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아예 초토화를 시킵니다. 여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하고 그 성전을 다 훼파를 하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 포도원 농사를 질 수 있는 그 가난한 농부들 말고는 다 그 바빌론하고 메대 쪽으로 끌고 가서 그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70년간의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강대국 그 튼튼하던 그 바빌론이 드디어 또 그 벨사살 왕 때에 천여 명의 그 귀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고 가져왔던 그 금, 은, 놋그릇에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방인의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손으로 쓴 글씨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죽게 만들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메대의 다리오 왕한테 그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때가 참에 그 70년 바빌론 그 포로 생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여서 고레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고레스가 메대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고레스 통일 왕국 원년 제1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유대 민족 귀환하는 일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사야서 45장 1절 보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용을 해서 유대 민족을 또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때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자 나왔던 이제 그 왕입니다.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 침공을 하다가 그리스한테 지고 또 다리오 2세까지 해서 한 세 번 정도 그리스하고 전투를 해서 다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혜성같이 또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자연스럽게 또 이스라엘은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점령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하고 돌아오다가 32살 나이에 갑자기 죽게 돼서 그 밑에 있던 내 장수가 내 나라로 분열 왕국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그 근거를 둔 프텔레마이오스의 그 왕조의 그 지배를 한 100년 동안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의 기반을 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한 34년 동안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 초반에 그 알렉산드리아 시 도시를 지을 때 유대인에게 많은 그 지원 정책 또 이주 장려 정책도 하고 그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는 친유대 정책을 피우다가 셀레우코스 왕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 4세 때 그 유대교 말살 정책을 이제 피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훼손하고 그 돼지피를 성전에 드리고 그 할례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 성직자들을 또 하여간 모독을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마타디아라는 그 모딘 지역의 그 제사장이 그 아들 다섯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시점이 BC 168년경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또 그 하스몬 왕조가 또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뒤에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왕조 장군한테 BC 63년에 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이 시기에 BC 37년경에 그 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BC 34년경에 또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AD로 넘어가서 AD 330년까지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AD 64년경에 그 로마 총독이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64년에서 66년까지 총독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총독이 그 아주 악랄하게 또 유대인을 핍박을 합니다. 그 성전에 있는 헌금을 탈취를 하고 그 조세를 아주 그냥 뭐 그 많은 조세를 부과해서 그 유대 백성들을 정말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거 이제 반항하고 뭐 반대하는 사람들 하루에 1,000명씩 막 이렇게 죽이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AD 66년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유대와 그 유대 로마의 1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4년 동안 그 전쟁 하는 동안 유대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통치를 하는 가운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8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를 시킨 이제 그런 그 초토화를 시키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때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또 로마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된 그 로마 총독들의 탄압 때문에 AD 132년에 또 한 번 유대에서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도 역시 135년에 다 이제 로마에 진압이 되고 이때는 로마가 아예 예루살렘 출입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이때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시대에 이제 로마는 그 비잔틴으로 수도를 AD 330년경에 옮깁니다. 그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동로마 시대가 전개가 되고 이스라엘은 동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다가 그 638년에 이슬람이 동로마하고 전쟁해서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령 시기에 692년에 지금 있는 바이돔 사원, 예루살렘에 있는 바이돔 사원하고 알 아크사 모스크가 이때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황금돔은 아니었고 그 황금으로 입힌 거는 1959년에 요르단 왕이 국왕이 이제 황금을 입혔고 2차로 또 1993년에 황금을 입혀서 지금 있는 이제 황금돔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슬람 지배 시대, 아랍 지배 시대의 1066년경에 셀주크 투르크가 나타나서 역시 또 이슬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지 순례를 금지를 시키는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1999년에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999년부터 1291년까지 8차에 거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잠시 그 십자군에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만듭니다. 이 8차의 그 십자군 전쟁 기간 중에 그 이슬람하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죽습니다. 이 십자군들한테. 30만 명이 죽고 3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한다고 그 화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1517년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또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이 약 400년 동안 세계 1차 대전 때까지 오스만 제국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 오스만 오스트리아 독일의 연합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 이때부터 1918년부터 영국의 위임 통치하에 독립할 1948년까지 있게 됩니다. 그 1800년부터 시오니즘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1917년에 영국의 벨푸어 그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독립의 기초를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800년경에 약 한 300여 명이 여기에 정착촌에 쪽에 있었고 1910년에 한 20만 명 정도.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65만 명 정도. 이렇게 이주를 이스라엘로 이제 하는 역사가 있었고 1967년에 6.1 전쟁 때 모세 다얀 장군이 동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예루살렘 수도를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2018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2023년에 이제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갈등의 해결 방안을 한 네 가지로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제로 스테이트 솔루션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또는 팔레스타인이 한 나라가 다 그 나라를 통치를 하고 다른 민족은 해외로 추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원 스테이트 솔루션. 이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통합해서 이스라틴이라는 이름의 그 한 국가를 만들고 그 이국적 한 국가의 솔루션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투 스테이트 솔루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다 주권국으로 인정을 하되 그 국경선은 1967년 6월 4일 6.1 전쟁 이전으로 하고 예루살렘은 중립을 유지한다. 이게 세 번째 방안이고 네 번째가 쓰리 스테이트 솔루션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존에 있고 가자지구는 이집트에 편입하고 서안지구는 요르단에 편입하는 그런 방법을 국제사회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고 그중에 그 세 번째 방법 두 국가, 두 주권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지금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요. 예. 그, 네타냐후 총리하고 두 국가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근도 많이 주고, 뭐, 500억 달러 투자도 하겠다고 팔레스타인에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두 국가를 유지하되 가자 지구하고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는 지하로 연결해서 지하 통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두 국가 체제를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아주 문매를 맞습니다. 그 지난 대선 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인 69%가 바이든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2017년에 예루살렘을 인정하고 18년에 그 대사관까지 이전해서 그 주화까지, 기념 주화까지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트럼프를 높이 치켜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정책에 반하는 이런 제안을 하니까 가차없이 이렇게 또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 위에 그 국제사회에서 제안한 네 가지 중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이 독립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그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또 15절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 이 땅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입니다. 이 땅이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점령을 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 주변에 그 지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 되게 작게 있고 밑에 이집트 강에서 위에 유프라테스 강이 한창 위에 있습니다. 그 레바논, 시리아 그 위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열두 지파한테 준 땅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르단강 그 지역 요르단 지역 일부하고 시리아, 레바논 일부까지 열두 지파가 땅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영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하늘색이 사울이 점령한 지역이고 보라색이 다윗 시대에 점령한 지역, 황토색이 솔로몬 때 점령한 지역에서 통일 왕국 시대에 이집트 강가에서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다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통치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 그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을 좀 비교를 한번 이제 해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인구가 우리가 5천만 명, 이스라엘이 한 1천만 명 정도 되고 그 우리도 한 67%가 이제 산악지역이고 이스라엘도 60%가 사막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 명 살고 있는데 전 세계 이스라엘 인구가 2,5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갔을 때 살 땅이 저게다 살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돌아갔더니 처소가 좁다고 자리를 내 주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스가랴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백성 가운데 뿌리리니 그들이 먼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10절에 내가 그들을 또한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충분한 처소를 찾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대로 되면 이 땅에서는 다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모를까요? 사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 그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 총사령관 후세인 살라미가 역시 또 이스라엘을 중동 지도에서 지워버려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 성경 그 시편 83편 4절에 중동 전쟁 때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공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65km의 그 스마트 장벽이 있습니다. 높이가 6m. 네타냐후가 이 가자 이번에 공격을 하고 무기한 그 가자 안보 책임지고 그 재점령을 하겠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벽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없애는 일이 또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 곡과 마곡 전쟁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지금 네타냐후가 또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 날 유엔총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 지도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손에는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악의 추, The Curse라고 해서 악의 연대라고 합니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 왼쪽 이렇게 보시면 The Blessing이라고 해서 축복의 연대, 사우디하고 두바이,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거는 말하고 싶은 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 중동 그 레바논 그 오늘도 뭐 엄청 공격을 해서 4분의 1이 다 파괴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란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 전쟁이 하나님이란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모압하고 암만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오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이스라엘도 지금 이거를 믿고 우리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위키백과 2018년에 그 2,050만 명이 전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한 2,5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그 다음에 그 BC 63년부터 로마 제국으로 해서 지금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서 2,500년 동안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000년 역사에 그 2,500년 동안을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제 하나님, 그 다음 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 신약이 구약의 실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그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 번제 헌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대신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 신약 시대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그 구약의 실체가 그대로 또 실현이 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고 그 날을 즐거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구약 이루어진 모습, 그 다음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파괴 날짜가 아불 9일, 그 7월 9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 금식을 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키십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는 또 영국을 통해서 1948년 5월 4일 그 독립할 때까지 벨푸어 선언, 또 그 전에 17세기에는 그 유대인들 어디 온 세계 가면 다 추방령 내리고 핍박받을 때 영국만 유일하게 올리버 크로멜 그 수상이 유대인 환대 정책 쓰고 그 금융 지구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금융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금융가가 그때 그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전 세계 금융권을 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그 넓은 제국, 이집트, 인도까지 다 정복을 하고 그 다른 정복지와 다르게 유대인한테는 특별히 그 환대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교에 대해 존중하고 성전을 존중하고 또 유대인들이 7년마다 안식년인데, 안식년에 이제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짓지 않습니까? 그때 그 조공 바치는 걸 또 면제를 해줍니다. 그 안식년에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의 그 도시를 세울 때 유대인 이주 정책을 써서 장려를 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BC 60년기에 한 1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0만 명이 유대인이 거기서 유대 그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 그 코인의 그리스어로 해서 또 유대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경제에서 그렇고 상당히 이제 좀 부를 축적을 하고 그 헬라 문화 세계, 그리스 문화 세계에서도 상당히 위치를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셀레코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아, 나타나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씁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제 미국이, 예, 아까 보셨듯이 1967년에 그 6.1 전쟁 때에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정복한 게 사실 미국에서 무기 지원해서 그 무기로 정복을 한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 독립선언하고 제일 먼저 그를 인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1985년에 전 세계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제일 먼저 체결한 나라가 또 역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그렇게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작년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원조해준 금액이 360조라고 미국 의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매년 10조에서 30조가량의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게 그 구약의 그 예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예표로 따지면 우리 이제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구약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또 성경이나 역사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하나님이 또 반드시 또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구약 그 그림자 예표들이 다 이루어지고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7년 환란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지금 그 세계 그 바빌론이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고레스, 또 이집트의 파라오 그 왕들이 자기가 다 건국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출애굽기 5장 2절에 파라오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탈출을 시키려고 이제 파라오한테 백성들 내놔라 그랬다. 파라오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그 4절에 보면 45장 1절에 이제 내 기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어 내게 띠를 띄워서 주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느부갓네살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고 그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제국이나 대영 제국 미국을 통해서 다 그 강대국들이 뭐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구약의 예표대로 하나님께서 다 움직인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마지막 재림까지 계획을 다 밝히 알려놓으시고 다 이루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왕들도 패하시고 또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2500년 동안 저렇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3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그 말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에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로마서 11장 11절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11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느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그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택하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에서 태에서부터 얻고 다니고 노년이 될 때도 얻고 다니고 백발이 될 때까지 얻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대체신화 이런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또 믿음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너희를 배에서부터 안고 다녔고 태에서부터 업고 다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다닐 것이요 바로 내가 너희를 업고 다니며 구출하리라. 이스라엘을 백발이 될 때까지 업고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도 하여간 기도하는 그런 또 저희 사랑침례교회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그 122편에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또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